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레위기 12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드리는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과 관련된 하나님의 여러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지껏 보았던 11장 내용에서는 먹는 것과 관련해서 식생활과 관련해서 무엇이 정결하고 부정한지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오늘부터 보게 된 12장에서는 출산과 관련해서 정결과 불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다른 이웃들과의 접촉과 관련된 뭐 다른 여러 종류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출산과 관련되어 있고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규정을 하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 여지껏 이렇게 관습대로 지켜왔으니까 관습을 법으로 정할 테니 지켜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규정하신 거예요. 앞에 나왔던 다른 것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내용이 출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은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출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남자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성이 출산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하셨는지에 대해서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알고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출산과 관련해서 남편과 아버지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또 동시에 순종해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2절 중간부터 보시면 출산을 아들을 낳는 경우와 딸을 낳는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중간에 보시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요.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다. 1회라고 하는 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회 동안, 부정한 기간은 1회 동안이고요. 일주일 동안이고 불결한 양상은 월경할 때, 생리할 때처럼 불결하다. 뭐 권사님들은 다 이제 폐경기가 와서 생리를 안 하실 테니까 불결할 일이 없겠죠. 구약식으로 치자면 출산할 일도 없으니까 그것도 부정할 일이 없겠죠. 이게 뭐 남자들은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월경할 때처럼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불결하다라고 하는 건 기본 내용은 뭐냐면 몸 안에 있는 게 몸 밖으로 나왔을 때를 불결하다고 해요. 몸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왔을 때 고름이 나오든 피가 나오든 혹은 부부관계를 갖고 정액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몸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왔을 때를 불결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경을 할 때에도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피가 나오기 때문에 불결하다고 하는 건데 출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나온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핏덩어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산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경할 때 불결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규정을 했었느냐면 레위기 15장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월경을 할 때에는 그 여자 자체가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누워있었던 자리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 자리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격리하라는 겁니다. 격리하라고 하는 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여자를 격리하는 거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내가 손을 대면 부정하잖아요. 그럼 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내가 손을 대면 불결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빨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넌 불결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월경을 하는 동안에는 쉴 수 있는 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쉼을 가는 그런 기간이 되는 그런 양상이기도 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할례를 하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불결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불결한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는 산의 아이는 불결할까요? 불결하지 않을까요? 불결한 게 정상이잖아요. 그 안에서 피곤복으로 지내다가 나왔으니까 불결한 게 정상인데 성경에서는 태어난 아이를 불결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불결하다고 했는가 피가 나서 불결하다고 했는가 제가 앞에서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건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산의 아이건 딸아이건 태어난 아이가 제일 불결해야 되겠죠. 근데 그 아이들은 불결하지 않거든요. 다만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8일 만에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게끔 했습니다. 아이를 뭐 씻어내거나 이런 규정은 없고요. 아이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한 사람을 가장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죠.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것보다 더 정결하게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은혜를 또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4절에 보시면 그 이후에 처리 방식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일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기서 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앞부분에 이랫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월경할 때처럼 부정하다 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밥을 할 수도 없다, 빨래할 수 없다, 청소할 수 없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4절을 보면 일주일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상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산물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3일을 더 부정하게 지내야 된다. 합치면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면 안 된다.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게 부정하다 이야기를 한 거죠. 이 표현을 보면 이게 뭐 보통은 일반적으로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떠냐면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했죠. 이 규정은 왜 있는 걸까요? 애당초 들어갈 수 없다면 이 규정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성도 성소에 들어가고 성물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런저런 다른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막혀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지금은 넌 지금 부정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출산하면 이렇게 부정하다 말씀하시고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격리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좋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애썼다 40일 쉬어라 이러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40일간 몸조리를 하게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뒤 5절에 보시면 딸을 낳았을 때가 나오는데 5절에 여자를 낳으면 딸을 낳은 거죠.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2일에니까 14일입니다. 한 1회가 7일 2일엔 14일이에요.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똑같죠. 맨 끝에 보시면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러니까 66일 동안 또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2일에 동안 14일 동안 부정했고 산혈이 깨끗하게 되려면 66일이니까 합치면 80일입니다.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격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석 달 정도는 부정하다. 앞부분에 보면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사드린데 나오지 마라.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예배드리러 나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80일 동안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은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아도 되고 그냥 몸조리만 하면 됩니다. 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그런 얘기 종종 들었거든요. 아이고 요즘 것들은 별나. 우리 때는 애 낳으면 곧장 밭에 나가서 김 메고 다 했는데 뭐 몸조리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나 몰라.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구약보다 신약이 더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80일을 딸을 낳았을 경우에 쉬라고 했으면 신약시대 때는 그래도 100일은 쉬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딸을 낳으면 뭐 본인이 원해서 나오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주변에서 야,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건 한 달 되기 전에 그냥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상책이야.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100일쯤까지 집에서 쉬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도 그래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에 이제 정결 규정들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내일 함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보았던 이 출산과 관련된 내용에서 한 가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가 조금 내용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제는 간단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든 여성분들이 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남자인 저도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과연 출산이 불결한 일인가? 라는 점이에요. 그럼 출산이 불결한 일입니까? 왜 출산은 불결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앞에 나왔던 식생활이나 뒤에부터 나오게 될 불결한 것들에 대한 내용과 이 출산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식생활은 내가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출산은 뭐 물론 내가 결혼을 안 하면 출산을 안 할 수도 있죠. 결혼한 다음에도 출산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부부가 지내고 그러다 보면 아이를 낳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불결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하는 행동을 보면 먹는 것은 내가 나쁜 걸 먹으면 마음에도 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요.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돼지고기를 먹으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건 죄 짓는 것 같은데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요. 근데 출산은 아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출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는 것,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성취가 되는 것이 임신과 출산이에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은 말 그대로 축복받을 일이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 어이구 어쩌다 저렇게 됐노 이제 불결하게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하셔서 벌을 주셨는데 그 벌을 줄 때 어떤 벌을 주셨냐면 출산을 없애는 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출산을 그대로 하지만 무엇을 얹으셨냐면 고통을 당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심판은 뭐냐면 출산 자체가 심판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는 게 그게 심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건 고통을 당하는 게 그게 이게 아픈 거 그게 이제 심판받는 겁니다. 출산을 하면서 아프건 어디 부딪혀서 아프건 내 마음이 아프건 고통을 당하는 게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쫓으시면서 출산을 하되 고통을 당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때에도 죄짓고 쫓겨날 때에도 너는 불결해 이렇게는 안 하셨습니다. 출산하면 불결 이렇게는 안 하신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출산을 하고 살고 있다가 지금 모세시대가 되어서야 아 출산하는 여자는 불결해 지금 비로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부산적인 말씀들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불결한 것으로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 되게끔 전락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야만 복을 받는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노동을 해서 먹고 살 때에도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올라가서 열매를 따먹을 때도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러워야만 아이를 낳아요. 고통스러워야만. 근데 아이를 낳아야 기쁠 거 아닙니까? 고통을 느끼지만 그러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하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가게 하는 그게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죄 때문에.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지난주 화요일이 아이들이 수능시험 보기 100일이었거든요. 100일 전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잘 견디고 버티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좀 좋은 결과를 보자. 그건 원래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기쁘고 감사하게 지내다가 더 기쁘고 감사하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심판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 주신 복도 받는 그런 양상이 된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출산입니다. 출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출산에 고통이 없다면, 출산했기 때문에 불결해진다는 게 없으면, 임신을 했어요. 무조건 기쁘겠죠. 무조건 기쁘겠죠.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임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기 낳는 거 무서워서 나 안 할래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심지어 아기 낳는 거 무서워서 나 결혼 안 할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불결해지는 게 없다면 임신을 어떤 누군가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다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아기 낳을 때 힘들지도 않고 아기 낳으면 좋기만 하고 이러면 누가 그걸 힘들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산에 대해 하나님께서 불결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원래 기쁘고 감사한 과정을 통해서 기쁘고 감사하게 복을 누리는 것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과정 하나님의 약속인데 죄를 지어서 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헝클어뜨리고 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렸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그래야 소망을 갖게 되었구나.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죄를 멀리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설령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떻게든 또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참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이런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는 이런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리게 될 것이니까 지금은 잘 참고 견디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죄 짓지 않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런 소망을 늘 생각하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나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나 내가 뭐 특별히 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죄 때문에 생긴 일이구나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생각하고 어찌해서든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 하여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게 살고 벗어나면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쪼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처음부터 중간 과정 그리고 마지막 결과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혹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여도 부득이하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큰 소망을 품고 그 모든 과정도 잘 감당하고 거쳐나가는 잘 이겨내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혹여 고통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